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고 스티븐 무너신 미 재무장관이 말했습니다. 무너신 장관은 어제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춘계 회의에 참석해서 별도로 기자들을 만나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무너신 장관은 양측이 협상의 최종 단계에 근접하고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으며 협상 마무리를 위한 추가 대면 회의 개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무너신 장관은 이어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와 류허 중국 부총리가 다음 주 두 차례 화상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무너신 장관은 또 외국 기업에 대한 중국 시장의 더 많은 시장 개방 요구에 대해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공개 협상이 아니며 신중을 기하길 원한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무너신 장관은 현재 협상 중인 합의는 40년 미중 무역 관계에서 가장 획기적인 변화라고 강조하고 합의사항 집행을 강조하는 장치는 양 방향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미국의 조치를 다시 규탄했습니다. 이란 관영 이르나 통신은 14일 자리프 장관이 미국의 조치를 규탄하고 그에 따른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서한을 전 세계 각국 외무장관에게 보낼 거라고 전했습니다. 이르나 통신은 또 자리프 장관이 앞서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 안보리에도 미국의 조치가 불법이라고 규탄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수도 테헤란 등 이란 곳곳에서는 지난 12일 미국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을 규탄하는 대규모 반미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8일 이란 정예군 혁명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습니다. 미국이 외국의 정규군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건 처음입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14일 민병대 증원을 명령했습니다. 지난 2008년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당시에 출범한 베네수엘라 민병대는 약 100만 명 규모로 대통령 직속으로 정규군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설됐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현재 민병대의 규모가 200만 명이 넘는다고 주장하면서 올해 말까지 300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민병대는 농업을 비롯한 전 분야에서 미국에 맞서서 생산을 늘리게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은 14일 국내 지지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서 베네수엘라 제2의 도시인 술리아주 마라카이보시 방문에 나섰습니다. 과이도 의장은 지난 1월 1일에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 역을 자임하고 있으며 미국 등 50여 개국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베네수엘라 당국이 올 들어서 지금까지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서 1,000명 이상 체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이도 의장의 수석 보좌관도 지난달 체포됐습니다. 북아프리카 국가 리비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력 충돌로 인한 사망자가 120명을 넘어섰다고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 WHO가 14일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4월 5일 리비아 국민군이 대규모 공격에 나선 이래 현재까지 사망자가 121명이며 부상자는 56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리비아는 현재 동부지역 군벌인 칼리파 하프타르 사령관이 이끄는 리비아 국민군과 통합정부군 간에 수도 트리폴리 장악을 놓고 무력 충돌이 격화되면서 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유엔은 앞서 교전으로 인해서 8,000명의 난민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는 무의미한 폭력으로 리비아 국민들만 고통을 겪고 있다며 휴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과 쿠바 관계를 수십 년 내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시켰다고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비판했습니다. 디아스카넬 의장은 13일 전국인민권력회의 폐회사에서 미국은 특히 주요 생필품의 수입을 어렵게 하는 재정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디아스카넬 의장은 그러나 쿠바인들은 항복하지 않을 거라면서 쿠바의 국방과 경제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 쿠바 여행 자유와 경제 제재 완화 등을 폐기하면서 강경한 쿠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주간 스포츠 세상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11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미북 비핵화 협상 재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합의 없이 끝난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약 40여일 만에 미국과 한국 정상이 만난 건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번 정상회담 결과 짚어보고 앞으로 미북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전망합니다. 오늘도 윤국한 박형주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11일 백악관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I just do want to tell you that great progress has been made and a great relationship has been made in North Korea.
문재인 대통령과의 단독 정상회담에 앞서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발언인데요. 북한과 관련해 아주 많은 진전이 있었고 아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나는 김정은 위원장을 아주 잘 알게 됐고 존경하고 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같은 자리에서 나온 문 대통령의 발언 들어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난번 제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도 결코 실망한 일이 아니라 더 큰 합의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끝나고 양측 간의 협상이 교착 국면에 빠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먼저 윤국한 기자가 이번 미한 정상회담의 총평을 좀 해주실까요?
예, 총평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번 정상회담이 어떤 배경에서 열린 것인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나면서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고
예.
또 그런 가운데 양쪽에서 좀 강대강의 대치 상태가 이어져가는 그런 국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에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미북 협상의 동력을 되살려서 조기에 미국과 북한이 다시 협상에 나서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목표로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이번 미한 정상회담은 미북 간의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되살린다거나 또 이를 통해서 조기에 미북 협상이 재개되도록 하는 그런 돌파구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대부분 전문가들이 그런 관측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 관측이 가능하냐 하면요. 지금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이유를 보면은 미국과 북한이 빅딜 이른바 일괄타결식 빅딜과 단계적 해법 사이에서 갈등을 빚지 않았습니까?
예.
아울러서 제재 문제에 대한 입장차도 중요한 결렬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바꿀 뜻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예.
제재에 대해서는 당분간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고요. 또 빅딜이 지금은 진행 중인 상황이고 또 빅딜 문제를 논의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단계적인 해법을 완전히 일축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 그런 의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
이런 얘기는 결국은 이번 정상회담이 미북 협상의 조기 재개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회담 결과를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양측이 각각 발표한 언론 보도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이번 회담에는 공동 보도문은 없었고요. 각각 양국이 따로 별도의 언론 성명을 냈습니다.
예.
먼저 백악관에서 낸 것을 보면 양 정상은 북한과 관련돼서 북한 문제와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긴밀한 조율, 협력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재확인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윤국한 기자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이 비핵화와 관련된 이번 그 정상 간의 의제를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요. 먼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달성, 그리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 또 이제 구체적으로는 하노이 정상회담에 이은 북한과의 진전, 이런 것들 양국의 상호 목표에 대해서 논의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아주 좋은 관계임을 거듭 언급을 했고 또 대화를 위한 문이 계속 열려 있다라는 점도 주목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또 한미 미한 동맹과 관련돼서는 한반도와 그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여전히 중요한 린치핀이 바로 한미동맹이다. 이걸 이 한미동맹의 힘을 지속하는 방안도 논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게 이제 백악관이 내놓은 입장이고요.
예.
청와대에서 발표한 공동보도문에서 핵심적인 내용만 소개를 해드리면요. 먼저 양정상은 톱다운 방식이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또 백악관이 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국 측에서 나온 좀 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을 문 대통령이 설명을 했고 또 차기 북미 정상회담이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또 다른 이정표가 되도록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의지를 재확인했다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내에 방한해 줄 것을 초청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초청에 사의를 표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예. 자, 이 미북 협상의 동력을 살릴 해법이 마련될지가 이번 미한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관심사였는데요. 그 방안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자, 지금 이제 미국 정부와 그리고 한국 정부가 각각 이제 발표를 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공동 보도문을 낸 건 아니지만 네네. 서로의 입장을 그 정리해서 발표한 건데요. 사실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뚜렷한 동력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예. 성공적인 회담이었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나마 그 이제 성과라고 할 수 있다면은 양측의 발표에서 드러난 대로 앞으로도 미국과 북한이 톱다운 방식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통한 비핵화 협상을 진행해 나간다는 거 이런 부분을 확인한 것이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의 문이 항상 열려 있다라고 이렇게 원칙적인 입장이지만
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나마 협상의 그 끈을 이어갈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미한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도
예.
미국은 이런 입장을 밝혀왔었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합의가 된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보다는 사실 협상의 동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북한 측이 어떤 이 회담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관심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뚜렷한 게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 북한이 관심사인 체제 문제 그리고 단계적인 비핵화 해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거든요.
예.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일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제재가 유지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빅딜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그러나 단계적인 해법에 대해서도 스몰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것도 가능한 일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물론 가변적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요소가 보이지는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예. 이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에 대한 한국 정부의 구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습니까?
네, 이 부분도 상당히 앞서 윤국한 기자께서 지적해 준 것처럼 수용을 뭐 했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뒀다라고 보기도 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제 미국이 원하는 협상 방식, 북한이 원하는 협상 방식, 그리고 또 이제 한국이 절충적으로 제안하는 방식, 이걸 좀 간단히 좀 단순화해서 보자면요.
네.
앞서 이제 예를 들어서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돼서 해야 될 조치들이 1에서 30까지 있고 또 이제 미국이 그에 상응해서 해야 되는 조치들이 1에서 30까지 있다면 미국이 원하는 것은 북한이 먼저 1에서 30까지 다 하면 우리도 1에서 30까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양국 간의 새로운 관계 정립이라든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 그리고 북한이 정말 원하는 제재 완전한 해제 이런 것까지 이제 포함이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걸 크게 주고받자는 거고요. 북한이 원하는 것은 단계적 해법입니다. 그러니까 1에서 30까지 중에서 일단 1에서 10까지만 하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도 너네들도 1에서 10까지 해라.
예.
이런 방식이라고 좀 단순화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노이에서 제안했던 것은 북한이 영변까지만 우리가 할 테니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완화해달라, 해제해달라
예.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거부했죠. 그런데 이제 한국이 원하는 것은 일단 전체적으로 합의를 하되 이행은 우리가 단계적으로 하자. 그리고
예.
그 가운데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 완화도 포함시키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연속적인 조기 수화, 그러니까 빨리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서 협상 동력을 이어가자라는 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구상이었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서 했던 이야기가 단독회담에 앞서서 기자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의 스몰딜 제안을 받을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딜이 어떤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게 정상회담, 확대회담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기 전에 모두 발언에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다양한 스몰딜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현 시점에는 우리는 빅딜을 이야기하고 있다. 빅딜은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물론 회담이 끝난 이후에도 뭐 스몰딜, 뭐 단계적 해법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을 수용했다라고 하기도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동안 미북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은 역시 제재였는데요. 이번에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뭐 어떤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사실 그런 단초. 뭔가 변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단초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 마이크 폼페오 장관이 정상회담이 열리기 하루 전에 상원의 청문회에서 제재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의 입장과는 조금 다른 그런 견해를 밝히지 않았었습니까?
예.
제재 문제와 관련해서 비핵화가 완료된 이후에나 제재가 해제될 수 있다라고 했던 데에서 그날 청문회에서는 정상회담 하루 전에 다소 그 약간이지만 여유를 좀 두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좀가 뭔가 입장이 달라진 게 아닌가 싶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 나온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거든요. 아마도 그 밖에 다른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또는 다른 대북 지원의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재와 관련해서 북한이 원하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해제하거나 완화해서 지원이 아니라 북한이 말하자면 정상 국가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는 아직 미국의 입장이 변한 것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앞서 들어본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다. 또 김 위원장을 존경한다 이런 말들을 했는데
네.
이 미북 협상에서 이런 발언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워낙 자주 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뭐 좋아한다, 뭐 전에는 사랑한다라는
예.
표현을 했고 이번엔 또 존경한다라는 말도
예.
나왔습니다.
예.
사실 이번 그 트럼프 정부의 대북 외교의 가장 큰 특징이 두 지도자 간의 개인적인 관계에 상당 부분 의존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비핵화나 양국 관계의 실질적인 부분의 진전은 굉장히 더딘 상황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난한 협상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해서 강조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특히 이제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상당 부분 답보 상태에 빠진 이 협상의 동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결국은 실질적인 어떤 진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두 지도자 간의 어떤 외교적인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말에는 상당히 뭐 장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미한 정상이 3차 미북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룬 것을 뭐 성과까지로 볼 수 있습니까?
예, 굳이 말하자면 다른 부분에서는 특별한 성과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예.
이 3차 정상회담의 가능성에 대해서 공감한 것은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사실 그 내막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폼페오 장관의 발언에서보다도 오히려 더 후퇴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폼페오 장관은 두 차례에 걸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3차 정상회담에 대해서 몇 달 안에 열리기를 희망한다라는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을 보면 정상회담을 서둘 일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딜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단계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미북 간의 이제 실무회담도 하고 고위급 회담을 하고 이것이 이제 단계라는 거죠.
예.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상회담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힌 게 아닌가 하는 해석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몇 달 안에 정상회담을 희망하는 듯한 그런 발언에 비해서는 오히려 진전된 게 없는 그런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 북한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뭐 긍정적이라고는 뭐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북한을 협상자국으로 유인할 만큼 충분한 당근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일단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면 뭐 대북 민간 지원 단체라든가
네.
국제 기구를 통해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한다거나 영양을 지원한다든가 의약품을 지원하는
네.
이 부분을 얘기할 텐데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이 제재 완화로 남북 경제 협력 확대에 일부 재량권을 줄 의향이 있느냐 이 질문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경협까지는 우리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도적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전향적인 입장이다라는 것을 표시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이 정상회담이 열리기 이틀 전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의 인도 지역 지원을 하는 대표적인 단체 중 하나죠. 세계 식량 계획 사무총장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예.
또 여기에서도 북한의 인도주의 식량 지원 문제를 논의했다라는 그런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 인도적 지원과 관련돼서 무언가 준비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만 앞서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이 원하는 건 결국 제재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것이 북한을 설득시킬 수 있을지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예.
다만 이런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이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하고 또 한국도 그렇게 호응하고 나선다면은 미북 간의 사실 대화의 분위기를 개선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보이고요.
예.
또 신뢰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실 비핵화의 빅딜이라든지 단계적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체로 미북 간의 신뢰 결여가 상당히 큰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꼭 비핵화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 주변 과거에 이제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들을 석방하거나 또는 한국전쟁 당시에 미군 유해를 송환하는 것들이 그 분위기에 상당히 좋게 작용한 것들을 잘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인도주의 지원도 이것도 이루어진다면 분명히 분위기를 개선하고 대화에 또 신뢰 조성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북한이 이것 때문에만 대화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게 지배적인 견해이지만 그래도 뭔가 단초를 제공할 수는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뉴스 포커스 지금까지 지난 11일 열린 미한 정상회담 결과를 분석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앞으로 미북 협상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말 잠깐 들어보죠.
There are various smaller deals that maybe could happen. things could happen. You can work out step-by-step pieces, but at this
moment, 3차 미국 정상회담 계획을 묻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열릴 수 있다. 하지만 단계적 절차가 있고 그것은 빠른 과정이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자, 윤 기자가 미북 협상이 조기에 다시 재개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예, 사실 그 가능성을 크게 보기 어렵다라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아, 그 이제 논리적으로 보면 이번에 미한 정상회담이 열린 그 다음 순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게 됩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잘 돼야 다시 어떻게 보면 그걸 토대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미북 간의 정상회담이 3차 정상회담이 열린 것이다. 열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다음 단계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하는 남북 정상회담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드러난 것으로는 하노이 회담에서의 말하자면 결렬을 가져온 미국의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이거든요. 다만 한 가지 변수는 그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뭔가 깊숙한 말하자면 공개되지 않은 비장의 카드 같은 것들을 북한에 제시할 이런 것들을 논의한 것이 있다면
예.
문재인 대통령은 틀림없이 그거를 카드로 삼아서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상황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대화에 여전히 상당한 애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들어보고 싶어 할 것이고요.
예.
여기에서 뭔가 그 관심을 가질 만한 진전이 있다면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3차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의 상태에서는 상당히 불확실한 측면이 강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박형주 기자가 보기에 김 위원장이 호응을 할지 어떻습니까?
예, 앞서 윤국한 기자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과 같은 맥락에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려야 할 텐데요.
예.
역시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어떤 미국에서 달라진 것들이 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김 위원장에게는 중요할 겁니다.
예.
그런데 아직까지 현재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충분한 매력적인 것들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예.
다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청와대가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 밝힌 부분을 좀 전해드리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또는 남북 접촉을 통해서 한국이 파악하는 북한의 입장을 가능한 한 조속히 알려달라라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흔히 뭐 정상들 간의 만남은 무언가 확실한 것이 없을 때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무언가의 메시지를 언론에는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메시지를 문 대통령을 통해서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주목해야 봐야 할 점은 개인적으로 이번 미한 정상회담 이전에 한 열흘, 짧게는 열흘, 길게는 한 20일 동안 미한 간에 굉장히 많은 접촉이 있었거든요. 외교부
예.
장관이 만났고 또 각국의 안보 참모들이 만났고요. 또 대북 실무 협상자들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정보 당국자들도 만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많은 접촉을 한 것에 감안했을 때 이번 한미 정상회담, 미한 정상회담의 결과는 굉장히 좀 사실 어떻게 보면 미미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 다 공개되지 않은 그 무언가시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충분히 뭐 판문점에서 정상회담 1주년을 계기로 원포인트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당장 뭐 그 한국 정부에서는 다음 주 중에 빠르면 북한의 특사를 파견할 것이다 라고 이제 한국 언론이 보도를 했으니까요.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은 빅딜 그러니까 일괄 타결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입장을 고수할까요?
사실 이 부분은 이렇게 단언해서 그렇다라고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
서로 간에 미국이든 북한이든 입장이 기존의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은 협상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고요.
예.
또 우리가 특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미국과 북한의 지금 비핵화 협상은 톱다운 정상들 간의 회동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상들이라는 것은 언제든 말하자면 자기들이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것도 확정적으로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 빅딜 일괄 타결에 대해서 이번에 사실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앞서서 박형직 기자가 얘기한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빅딜을 논의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하면서 빅딜에 대한 선호를 분명히 하고 있지만 일괄 타결이 아닌 스몰 딜, 말하자면 단계적 해법에 대해서도 다양한 스몰 딜이 일어날 수 있는 거다.
네.
그리고 또 그 협상이라는 게 단계적으로 조각을 내서 해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제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하노이 회담에서 이른바 제재와 관련해서 스냅백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물론 결과로서는 그렇게 나타나진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가지 방안들을 시도해보고
예.
또 정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예.
마찬가지로 지금의 빅딜 일괄 타결 또는 제재 문제에 대한 입장도 시간이 지나면서 또 북한의 입장 변화에 따라서 거기에 호응해서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예.
이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예.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유는 제재 때문이었는데요. 양측이 여기에 대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 진전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앞서서 윤국한 기자께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제재에 대해서 양측의 입장은 상당히 분명합니다.
예.
북한은 제재 완화가 있어야지만 추가 진전이 가능하다라는 상태고요. 미국은 그 하노이 정상회담 때처럼 북한이 영변만을 가지고 제재 완화를 원한다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그 미국의 그 전현직 관리들이 최근 언론을 통해서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공을 북한으로 돌렸다. 다시 말해서 하노이 회담에서 영변만을 제시를 했지만 그 전에 뭐 스티븐 비건 대표나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던 영변 플러스 알파, 이 알파의 부분에서 어떤 진전이 있다면 그 폭이 어느 정도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 제재 완화에 대해서도 유연한 입장을 가질 수 있다라고는 충분히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1, 2차 미북 정상회담 이전에는 한국 정부가 교착 국면에서 구원투수 역할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역할이 가능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중재역 그리고 촉진자 역할에 대해서 강한 신뢰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조기에 개최해보겠다라고 제안한 데 대해서 결과를 좀 신속하게 알려달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이미 세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서 상당히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문 대통령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그 여지가 있다, 룸이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문 대통령은 사실 김정은 위원장과도 그동안 세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서 상당한 말하자면 허심탄회한 입장을 주고받은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촉진자로서의 역할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유리한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한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서울 방문을 제안을 했는데요. 뭐 실제로 언제쯤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이번에는 이제 미국 측에서 확실하게 답은 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감사를 표시했다라고
예.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언론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은 외교 경로로 협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기적으로 본다면 분명 그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든 혹은 그에 준하는 어떤 접촉이 있은 이후가 될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을 감안해서 보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26일에 일본을 국빈 베를린 방문합니다. 그리고 또 6월 28일과 9일에는 일본 오사카에서 세계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예. 열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5월과 6월에 두 차례나 일본을 방문합니다. 이제 관례적으로 볼 때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면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 한국도 방문하도록 하는 네. 그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이 시기에 즈음해서 방문을 한다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자, 일각에서는 올해 미국과 남북한 3자 정상회담 가능성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현실성이 있는 구상입니까?
그 11일 미한 정상회담이 특별한 돌파구가 없이 끝난 걸로 볼 때는 예. 지금 단계에서 이 남북한과 미국 3자 정상회담을 얘기하는 것은 좀 빠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예. 다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박형주 기자가 얘기한 대로 5월 말에 일본을 국빈 방문하는 일정 네. 그리고 6월 말에는 G20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두 차례 일정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일본 두 차례 중에 한 번은 아마도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크다. 이게 예. 대체로 이제 그런 관측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한국 정부의 구상은 바로 이전에 남북 정상회담도 열고 그래서 미북 협상의 동력을 충분히 마련해서 이때 이 시점에 한국에 온 김에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물론 이 부분은 북한의 비핵화가 이제 진전을 이룬다는 것이 중요한 전제가 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전에 미국과 북한이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든 어떤 형태로든 뭔가 그 비핵화와 관련한 진전을 이뤄야 이렇게 남북미 3자가 만날 계기도 마련될 것이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종전선언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좀 이런 측면이 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미한 정상은 양국 간 동맹을 재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이슈였는데요. 최근에 미한 동맹에 뭐 이상 기류가 뭐 있었습니까?
네, 그 미한 동맹은 굉장히 앞서서 트럼프 행정부가 얘기했던 것처럼 한반도와 영내 안정을 위해서 구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런 그 발표가 있었는데요.
예.
사실 최근에 그 제기된 미한 동맹 이상설은 그 미국 쪽에서라기보다는 한국의 정치권 일부 언론을 통해서 제기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이를테면 당장에는 미국과 한국 간의 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상당히 오랜 시일에 걸쳐서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돼서 뭐 일괄 타결이냐 단계적 타결이냐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조금 그 다른 이견이 있었던 것은
예.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제재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미국과 한국 간의 입장 차이는 있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런 입장 차를 동맹의 이상 조짐으로 해석하는 그런 시각도 있었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상당 부분 완화되지 않았느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예. 자, 이상 조짐이 실제로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것이 어느 정도는 완화가 됐나요? 잘 정리가 된 거로 볼 수
있을까?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얘기를 한 거를 보면 이 한미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더욱더 긴밀하다.
예.
그리고 그 백악관의 그 보도 자료를 보면 한국을 동맹의 그 린치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린치핀이란 말은 주춧돌 정도가 되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상당히 기묘한
네.
그 동맹국으로 그 한국을 꼽고 있거든요.
예.
이것은 사실 한국 내 일각에서 또는 미국 내 보수 강경파들 사이에서 그 북한 문제를 놓고 동맹의 균열 조짐이 있다라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과장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과 한국의 동맹 관계에 이상이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 나오는 거는 늘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그랬었습니다.
예.
그런데 상당수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이 국가 이익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예.
어떤 문제 비단 북한이 아니더라도 또는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도 입장 차는 분명히 있는 게 당연한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는 그 입장 차 때문에 균열이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대화를 통해서 조율하고 해결하는
예.
그런 것들의 동맹의 힘이 있고 역할이 있는 것이지 입장 차 자체를 갖고 동맹의 균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나친 일이다 이렇게
예, 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도 한미 간의 동맹의 균열 조짐이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과장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좀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북한에서는 미한 정상회담이 열리는 동안에 의회격인 최고인민회의가 열렸습니다. 김정은 2기 체제가 출범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을 북한을 대표하는 실질적이고 상징적인 국가 수반의 지위를 부여했고요. 또 위원장으로 있는 국무위원회를 국정 전반을 운영하는 국가기구로 확대한 부분 좀 주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의 헌법상 최고 기구라고 할 수 있는 국무위원회의 일부 얼굴도 바뀌었는데요.
예.
북한의 그동안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그러니까 헌법상 원수격인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이번에 이제 물러났고요. 그 자리를 최룡해 제1부위원장이
네.
맡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국무위원회에서도 이번에 이제 새로 발탁된 그런 인물이 있는데요. 특히 그동안에 대미 실무협상을 이끌었던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이름을 올린 네. 부분도 주목이 됩니다.
네. 이번 북한 지도부 개편에서 대미 협상에 관여하는 인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승진을 했거나 또 현직을 유지하거나 했는데 그러면 지금 북한의 대미 이 전략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큰 변화가 없는 걸로 봐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큰 변화 없이 오히려 외교를 강화하겠다는 뜻이고요.
네.
국무위원회 새로운 위원이 11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4명이 대미 협상 또는
예.
대남 관계에 관여하는 인물들입니다. 리영철 통일전선 부장이 그렇고 김영철
예.
통일전선 부장이 그렇고요. 리수용 부위원장 그리고 리용호 외무상이 그렇고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이번에 제1부상으로 승진했습니다.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또 좀 더 강하게 협상을 이어나가겠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최근 열린 미한 정상회담 결과와 함께 앞으로 미북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박형주 기자,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안녕하세요. 세계 곳곳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리는 주간 스포츠 세상 오종수입니다. 3월의 광란이라고 불리는 NCAA 미국 대학체육협회 남자농구 64강 토너먼트가 마무리됐습니다. 버지니아 대학교가 최종 승자로 우뚝 섰는데요. 지난 8일 미니애폴리스 US뱅크 스타디움에서 텍사스 공과대학과 결승전을 벌여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버지니아와 텍사스 공대 두 팀은 결승 전후반을 68대 68로 비겼습니다. 숨가쁜 승부가 펼쳐졌는데요. 연장전에서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 텍사스 공대가 9득점에 머물렀습니다. 그동안 버지니아가 끈기를 발휘해 17점을 몰아넣었는데요. 버지니아의 끈기를 주도한 선수는 디안드레 헌터입니다. 헌터는 3점 차로 끌려가던 후반 종료 12초 전 동점 3점 슛을 넣어서 연장전을 성사시켰는데요. 연장에서도 역전 3점 슛을 포함해 총 27득점, 튄 공 잡기 9개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85대 77, 8점 차로 최종 승리를 버지니아가 가져갔는데요. 버지니아는 지난해 최고 시드를 받고도 토너먼트 1회전에서 메릴랜드 볼티모어 카운티 대학교에 54대 74로 대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NCAA 남자 농구에서 64강 토너먼트 제도가 시행된 1985년 이후 톱시드 팀이 최하위 시드에 패한 건 처음이었는데요. 올해 사상 첫 우승컵을 들어올린 버지니아는 지난해 부진을 단번에 만회했습니다. 결승전이 연장까지 간 것처럼 올해 NCAA 64강 토너먼트는 극적인 대결이 계속됐습니다.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였던 듀크 대학교가 미시간 주립대학교에 67-68 한 점 차로 졌는데요. 이번 토너먼트 최대 이변 중 하나로 꼽힙니다. 듀크는 통산 5차례나 토너먼트를 제패한 강팀이기 때문인데요. 미국 국가대표팀을 지도한 마이크 슈셉스키 감독 주도 아래 전술만큼은 최고로 기대되던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이번 토너먼트에서 줄곧 어려운 승부를 이어갔는데요. 상대적 약체로 꼽히던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교를 77-76 한 점 차로 이기고 버지니아 폴리테크닉 주립대학교를 맞아서도 75-73 두 점 차로 간신히 물리쳤습니다. 그러다가 미시간 주립대에 막혀서 4강 문턱을 밟아보지 못하고 탈락한 건데요. 농구광으로 유명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듀크를 우승 후보로 지목했던 터라 아쉬움을 더했습니다. 이번 토너먼트에서 크게 활약한 선수들은 곧 미국 프로농구 NBA 팀과 계약하는 드래프트에 참가하게 됩니다. 듀크 대학교의 자이언 윌리엄슨, 곤자가 대학교의 하치무라 루이 등이 고액 계약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 밖에 켄터키 대학교의 폴 워싱턴 주니어도 NBA 수많은 팀들이 탐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선수가 있는데요.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교의 타코 폴입니다. 키가 무려 7피트 6인치, 약 2미터 29센티미터에 달하는데요. 다른 대학 선수들보다 머리 하나 정도 더 큽니다. 폴이 골을 넣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쉬워 보이는데요. 다른 선수들이 힘껏 뛰어올라 공을 쏘는 동안 폴은 마치 선반 위에 물건을 올려놓듯이 발 뒤꿈치만 살짝 들어 점수를 냅니다. NBA 드래프트 상위권 예상자 중에는 외국 출신도 눈에 띕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타코 폴은 세네갈에서 건너왔고요. 곤자가 대학교의 하치무라 루이는 일본 국적입니다. 특히 하치무라는 일본 국가대표 중심 선수인데요. 국제무대에서 일본 농구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일반적인 일본인과 달라 보이는데요. 아버지가 아프리카 베냉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하치무라는 미국 대학농구에서 뛰는 동안 매년 발전하고 있습니다. 1학년 땐 28경기 평균 2.6점, 튕공잡기 1.4개에 머문 평범한 선수였는데요. 영어가 서툴러 미국 생활 적응이 더딘 탓으로 이해됐습니다. 그러다가 이듬해부터 실력을 증명했는데요. 2학년 통산 11.6득점, 튕공잡기 4.7개를 기록했습니다. 3학년이 된 올 시즌에는 더 성장했는데요. 64강 토너먼트 직전까지 경기당 21.2득점, 튕공잡기 6.5개에다가 도움주기 1.8개를 기록하며 팀을 이끌었습니다. 하치무라가 NBA에서 드물게 이름을 날린 아시아계 선수 계보를 잇게 될지 주목되는데요. 중국 국가대표 출신 야오밍, 중국계 미국인 제레미 린이 그동안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하치무라의 기량 발전이 NBA에서도 계속된다면 올스타에 뽑힐 수도 있을 것으로 일본 언론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알쏭달쏭한 스포츠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스포츠 용어사전입니다. 대학 농구 유명 선수들이 NBA 드래프트에 참가한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드래프트란 농구와 야구를 비롯한 팀 운동에서 프로 구단이 유망 신인 선수들을 한 대 모아놓고 각각 뽑아가는 제도입니다. 보통은 프로 구단들이 미리 정해진 순번에 따라 각자 데려가고 싶은 선수를 지목하는데요. 이전 시즌 성적이 안 좋았던 팀이 우선 순번에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선수들이 강팀이나 인기팀에만 몰려서 리그 전체의 흥미가 줄어드는 걸 막는 건데요. 약팀 입장에선 기량이 뛰어난 선수를 영입해 성적을 향상시킬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NBA 하위권 팀들은 대학 무대를 누비고 있는 유망주들에게 관심을 두면서 이번 토너먼트 내내 분석에 열을 올렸습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버지니아 대학교가 올해 미국 대학 농구를 재패한 소식 전해드렸고요. 드래프트가 무슨 뜻인지도 알아봤습니다. 음악 들으시겠습니다. 버지니아 대학교 선수들과 버지니아주 주민들에게 전하는 축하곡일 수 있겠는데요. 토리 에이머스가 부르는 버지니아입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In the lush Virginia hills, kept her as long as I could. 'Cause the new one, the white brother found, white shell beads wrapped around her skin, life giving river, her body.
VOA World News.
VOA 마감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고 스티븐 무너신 미 재무장관이 말했습니다. 무너신 장관은 어제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춘계회의에 참석해서 별도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전했습니다. 무너신 장관은 양측이 협상의 최종 단계에 근접하고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으며 협상 마무리를 위한 추가 대면 회의 개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우신 장관은 이어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와 류허 중국 부총리가 다음 주 두 차례 화상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문우신 장관은 현재 협상 중인 합의는 40년 미중 무역 관계에서 가장 획기적인 변화라고 강조하면서 합의 사항 집행을 강제하는 장치는 양 방향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이란 혁명 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미국의 조치를 또다시 규탄했습니다. 이란 관영 이르나 통신은 14일 자리프 장관이 미국의 조치를 규탄하고 그에 따른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서한을 전 세계 각국 외무장관에게 보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르나 통신은 또 자리프 장관이 앞서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 안보리에도 미국의 조치가 불법이라고 규탄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수도 테헤란 등 이란 곳곳에서는 지난 12일 미국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을 규탄하는 대규모 반미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8일 이란 정예군 혁명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습니다. 미국이 외국의 정규군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건 처음입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14일 민병대 증원을 명령했습니다. 지난 2008년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당시 출범한 민병대는 100만 명 규모로 대통령 직속으로 정규군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설됐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현재 민병대의 규모가 200만 명이 넘는다고 주장하면서 올해 말까지 300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민병대는 농업을 비롯한 전 분야에서 미국에 맞서서 생산을 늘리게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은 14일 국내 지지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서 베네수엘라 제2도시인 순리아주 마라카이보시 방문에 나섰습니다. 과이도 의장은 지난 1월 1일에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을 자임하고 있으며 미국 등 50여 개국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올 들어 지금까지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서 1,000명 이상을 체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아프리카 국가 리비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력 충돌로 인한 사망자가 120명을 넘어섰다고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가 14일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4월 5일 리비아 국민군이 대규모 공격에 나선 이래 지금까지 사망자가 121명이며 부상자는 56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리비아는 현재 동부 지역 군벌인 칼리파 하프타르 사령관이 이끄는 리비아 국민군과 통합정부군 간에 수도 트리폴리 장악을 놓고 무력 충돌이 격화되면서 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유엔은 앞서 교전으로 인해서 약 8,000명의 난민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는 무의미한 폭력으로 리비아 국민들만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휴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과 쿠바 관계를 수십 년 내 최악 수준으로 악화시켰다고 미겔 디아스카네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비판했습니다. 디아스카네 의장은 13일 전국인민권력회의 회의사에서 미국은 특히 주요 생필품의 수입을 어렵게 하는 재정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디아스카네 의장은 그러나 쿠바인들은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쿠바의 국방과 경제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쿠바 여행 자유와 경제 제재 완화를 폐기하는 등 강경한 쿠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수단에서 쿠데타로 30년 독재 정권을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한 군부 세력이 2년 안에 문민정부를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압델 파타 알부르한 과도군사위원회 위원장은 13일 국영TV 연설을 통해서 국가기구 개편과 야간 통행금지 해제, 정치범 석방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수단에서는 지난 11일 오마르 알바시르 대통령이 축출된 후에도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즉각적인 민정 이양을 요구하면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수단에서는 지난해 12월 정부의 빵값 인상에 항의하는 집회가 벌어진 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가 넉 달째 계속됐습니다. VOA 마감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